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지금까지 두 달 넘게 끔찍한 전쟁을 치러온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게도 점점 더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7일 러시아는 정보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는데요. 더 문제인 것은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이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비호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외국 채권자, 즉 우리 한국에 대한 외화 채무를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블화의 가치가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는 탓에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1루블은 하나로 약 18.89원 수준인데요. 쉽게 말하기 위해 10루블이 만원 할 때 우리가 러시아 10루블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 루블의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러시아가 이를 원화로 갚겠다고 하며 만원을 갚으면 우리는 본전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루블화로 우리에게 빌린 돈은 10루블이니까 10루블 그대로 주겠다고 하면 환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빌려줄 때는 만원어치를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때는 1000원밖에 못 받는 꼴이 되니까요. 우리가 미국에 10달러를 빌렸다면 당연히 10달러로 갚는 게 원칙인데 이놈의 러시아는 지들 마음대로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돈 루블로 갚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비호 국가들에 가하는 제재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하는 40여 개 한국 기업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출이 국가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인데요. 국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제품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제재까지 할 경우 추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러시아가 루블화로 상환할 경우의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력 침공을 일삼으며 온갖 잔혹한 전쟁 범죄 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를 제재하는 행동에 한국이 동참했다고 한국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한번 당해봐라 하는 셈이니까요. 생각할수록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는 현재 거의 폭망해버린 러시아 덕분에 앞으로 방산 수출 분야에서 막대한 이득이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무기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우리 한국의 뛰어난 무기체계들 중에는 이 같은 러시아제 무기들보다 더욱 뛰어난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로 드러난 러시아의 형편없는 무기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의 상태나 전술도 큰 문제지만 무기체계 거품 또한 거치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사 분야에 약간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박하고 전위적인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들의 나름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무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차에 적용시킨 증가장갑들이 이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무기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의 전차 군단들은 탑어택 방식으로 러시아 전차들의 상부로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들을 피하기 위해 슬랫 아머를 연상시키는 철제 케이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은 이걸 보고 이건 뭐 러시안 바베큐 그릴이냐 진짜로 바베큐가 되어버렸네 하고 놀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주먹구구식 대책을 강구했지만 효과가 크게 없고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에 러시아의 전차들은 속절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군들이 전차 주변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증가장갑들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엔로우, RPG-7,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에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전혀 약화시키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구조물은 러시아 상부 지시에 의해 설치되었다는데 현장의 러시아군들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구조물들 때문에 전차의 중량이 늘어나 기동성이 떨어져 버리고 코타 배전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야까지 제한한다며 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콘탁트5 반응 장갑은 성형 자격 탄두는 물론이고 M829A1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상대로도 큰 방어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수도 없이 터져나간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보면 러시아의 반응 장갑이 어째 생각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무기체계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무기를 사용해도 러시아군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편 이런 러시아의 무기들을 노획해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도 잘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무기의 성능 외에도 현재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 이미 너무 큰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다는 것을 볼 때 정치적인 입장을 이유로 러시아의 무기 수입을 거절하는 국가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생각하며 너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서방의 극심한 제재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를 구할 길이 없어 사실상 크게 약해진 자국 군사력을 보관하는 데만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혔던 소위 75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나 소위 57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러시아 무기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의 희망, 한국의 첨단 무기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무기들을 선호해왔던 이런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 의해 미국산 무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나라들에게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러시아 무기를 선호해왔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바로 그 예인데요. 특히 이집트에 K9 자주포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K2표 전차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더하게 합니다. 지난번 아랍에미리트에도 천궁2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수출되었고 아랍에미리트는 K9 자주포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파워팩이 국산화되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K9 자주포의 수출을 다시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FA-50 경전투기 겸 초음속 훈련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미 한국에 FA-50 경전투기와 같은 사양을 가진 T-50IQ를 24대 운용하는 중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 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우리의 천궁2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도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재 나와있는 무기체계들 외에도 KF-21 버람의 전투기가 소위 75 체크메이트 대신 중동 국가들에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위 75 체크메이트는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저렴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으로 KF-21의 수출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점쳐지고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75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양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러시아 무기들은 신뢰하기 힘들 정도의 낮은 성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스텔스 전투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혹을 받던 소위 75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경우 더 이상 KF-21 전투기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시아 최강 전차라는 T-90M 전차마저 이번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2S-1 122mm 유탄 자주포에 박살이 나버린 상황에 이제 중동 국가들은 그 대신 강력한 전면 장갑 방호력을 지닌 한국의 K2표 전차를 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기회들이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들은 다시 한번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군사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한국의 K9 자주포와 K2표 전차의 파생형을 제한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된 중국에 맞서는 이들 또한 군비 증강에 힘을 쏟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저렴하고 성능은 확실한 한국 무기들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한 유튜버 영상의 댓글에서 값비싼 첨단 무기는 전쟁에서 반드시 쓰여져야 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무기가 존재함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그 무기는 가장 훌륭한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앞으로의 전쟁에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개발될 더욱 뛰어난 무기체계들의 존재로 인해 끔찍한 전쟁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